커뮤니케이션 이해총사는 새롭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지식을 가장 단순하고 편리한 형태로 전합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해 책 한 권마다 하나의 주제를 10개 아이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오디오북은 책을 쓴 저자 자신이 직접 낭독한 육성으로 제작합니다. 마치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듣거나 바로 곁에서 현장 선배의 충고를 듣는 것 같습니다. 반복해 듣는 것만으로도 개념이 쏙쏙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저는 가천대학교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 오미영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이해총서, 커뮤니케이션 오미영 지음. 커뮤니케이션의 본질. 요즘 커뮤니케이션은 그 어느 때보다 흔하게 주고받는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매체의 출현이 눈부신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이 가히 홍수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주변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이 문제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엄청나게 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커뮤니케이션 본질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어렵게 생각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만듭니다. 물론 커뮤니케이션을 한마디로 손쉽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물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의 근본과 본질이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간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리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책의 구성. 이 책의 전체 구성은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아가 스스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1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을 이해하는 첫 걸음으로 의미를 중심으로 설명했고, 2장은 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되는 나에 대한 개념을 위주로 전달했습니다. 3장은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형태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가를 설명했고, 4장은 가장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전달 도구인 언어에 대해서, 5장은 잘 드러나진 않지만 언어보다 그 중요성이 결코 작지 않은 비언어에 대해서 각각 설명했습니다. 또 6장은 커뮤니케이션을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대인관계에 초점에 맞추어서 바라봤습니다. 7장은 자칫 소홀하게 여겨질 수 있는 듣기가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기술했고, 8장은 많은 경우 커뮤니케이션의 최종적인 목적과 맞닿아 있는 설득을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9장은 과연 진정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장에서는 인류 역사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발전되어 온 과정과 미디어의 등장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현대사회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커뮤니케이션의 의미.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단어의 어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공통되는 common 혹은 공유한다, share라는 뜻의 라틴어 communis에서 유래합니다. 이 파생 단어 가운데에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community가 있지요. 커뮤니케이션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며 누군가와 나누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없는 공동체 또는 공동체 없는 커뮤니케이션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과정, 프로세스라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정지된 하나의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서 진행되고 나와 상대방이 상호 연결되는 일련의 행위입니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에는 송수신자, 메신저, 채널, 피드백, 잡음, 세팅 이 여섯 가지가 존재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며 그들이 주고받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는 채널을 통해서 수신자에게 이동하며 송수신자는 주고받은 메시지에 대해서 서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잡음은 정확한 메시지 송수신의 방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세팅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 상황이란 해석을 통해서 한 개체와 다른 개체 사이에 의미 공유가 일어났을 때를 말합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아와 커뮤니케이션.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출발은 나, 즉 자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아는 커뮤니케이션의 주체로서 인간이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가, 또 어떻게 표현하는가, 어떻게 노출하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지각 방식은 자아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아 표현은 사회적 역할 수행과 관련이 있으며 자아 노출은 대인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자아 개념이란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것이자 나에게 중요한 타인이 생각하는 나, 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개념 등이 모두 합쳐진 것입니다. 자아 표현은 어빙 고프만의 인상관리 이론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고프만은 현실 세계에서도 드라마에서와 마찬가지로 무대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개인은 자신의 역할을 배우고 연습함으로써 동료들과 행동을 조화롭게 해나간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조혜리의 창은 자아 노출이 어떻게 이루어질 때 커뮤니케이션이 확대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인간의 자아는 네 가지의 영역으로 나뉘는데요. 열린 자아, 숨겨진 자아, 눈먼 자아, 그리고 모르는 자아, 이 네 가지입니다. 열린 자아는 굳이 따로 노출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의식적으로 하는 말과 행동, 성별, 나이, 외모, 출신학교, 직업에 관한 정보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하겠죠. 또 숨겨진 자아는 본인 스스로 공개를 꺼리고 비밀에 붙이는 부분입니다. 나의 단점, 성적, 애정관계나 소득에 관한 정보 등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학력이나 직업도 숨겨진 자아 영역에 속할 수 있습니다. 또 눈먼 자아는 상대방은 알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모르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남의 얘기를 통해서 새롭게 나의 성격을 발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친한 친구나 애인, 오래된 동료에 의해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르는 자아는 자신은 물론 남들도 알 수 없는 미지의 부분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에 존재하되 대인관계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무의식의 세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 노출 영역의 크기는 대인관계에 따라서 변화하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유형. 커뮤니케이션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지,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지, 송신자와 수신자 역할이 정해져 있는지 등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기술적 수단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여타 커뮤니케이션 유형과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네 커뮤니케이션, 인트라퍼스널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이나 교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인 커뮤니케이션, 인터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은 너와 나 사이의 대화를 근간으로 삼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원형으로서 커뮤니케이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소집단 커뮤니케이션, 스몰 그룹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사회활동의 하나로서 3인부터 12인 혹은 15인 정도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직 커뮤니케이션, 오가니제이셔널 커뮤니케이션은 대인 커뮤니케이션이나 소집단 상황에 비해서 종적인 인간관계로 이루어지며 위계질서가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중 커뮤니케이션, 퍼블릭 커뮤니케이션은 화자는 한 명이지만 성자는 다수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을 말합니다. 공중 스피치 혹은 공중 연설이라고도 부릅니다. 한편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공중 커뮤니케이션에서와 같이 송신자와 수신자가 명확하게 나뉘지만 같은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인원의 규모가 일단 대인 커뮤니케이션 수준을 벗어나면 공적인 성격이 강해지면서 메시지의 계획성이 높아집니다. 참여 인원의 규모가 커질수록 친밀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송신자 위주의 전문적이고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진행돼서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감소하게 됩니다. 언어 커뮤니케이션. 언어가 없는 커뮤니케이션은 상상하기 힘들죠. 언어란 그저 단어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작용을 도와서 송수신자가 서로의 인식에 동참할 수 있게 만듭니다. 언어가 인간에게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사유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각의 근원에는 언어가 있죠. 이 때문에 언어는 인간의 사회인식에 영향을 줍니다. 인간은 언어로 사유하고 언어로 판단하고 언어로 현실을 해석합니다. 페르디냥 드 소시르는 언어가 기호의 체계라고 말했습니다. 기호는 기표라고 부르는 시니피앙과 기이라고 하는 시니피에로 구성되는 것인데 여기서 시니피에는 어떠한 것의 본래 성질 혹은 개념이고 시니피앙은 시니피에를 나타내는 특정 집단의 말을 가리킵니다. 언어는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요소지만 언어만으로 의미 전달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언어 자체가 지니는 한계도 또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추상적이고 단순화의 오류를 범하기 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 행복과 같이 개인의 감정이 크게 개입하는 추상적 개념인 경우에 의미 전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친구와 적, 성공과 실패 같이 이분화하는 것은 단순화의 오류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 언어는 마치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과 추론을 혼동하게 하는가 하면 연상작용을 크게 하고 고정적인 평가를 낳기 쉽습니다. 연상작용은 사람이나 사물 혹은 사건을 그 자체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말해진 바, 즉 이름 지어진 방식으로 연상하려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은 이와는 반대로 대상을 실물 자체로 인식하려는 것입니다. 언어는 차별성 역시 부족합니다. 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너무나도 포괄적이기 때문입니다. 언어의 비차별성은 고정관념 형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독특한 특성을 무시한 채 그 개인이 속한 집단에 대해서 고정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것이 그것인데 이는 매우 심각한 커뮤니케이션 장애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비언어는 만국 공통어입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호소가 가능하죠. 우리는 흔히 커뮤니케이션이 곧 언어라고 단정짓는 경향이 있지만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결코 언어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비언어의 유형으로는 몸짓과 표정, 제스처 같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 외에도 음성의 어조, 강약, 고저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언어가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 반면에 비언어는 감정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신체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은 가장 원초적인 인간 본능의 하나고 또 중요한 비언어 행위에 속합니다. 이 가운데 얼굴 표정은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데 매우 유용한 것입니다. 외모가 주는 첫인상은 매우 강력한 효과를 지니는 비언어이고요. 초도 효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편 언어 자체가 아닌 언어의 음성적인 측면과 관련된 유사 언어는 감정 상태와 성격을 주로 나타냅니다. 유사 언어는 개인의 말하는 스타일과 관련돼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므로 공중연설 같은 공식적인 스피치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커뮤니케이터와 수용자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 또한 중요한 비언어입니다. 이를 연관하는 분야를 가리켜서 공간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시간의 사용 방법, 이것 역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행위입니다. 만약 약속 시간에 늦게 나타나거나 편지나 이메일 또 전화 연락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게 하는 것은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기도 하죠.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도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됩니다.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접촉은 친밀감을 표시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표로 삼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학문 분야를 가리켜서 햅틱스라고 부릅니다. 비언어는 주로 반복 기능, 대체 기능, 보완 기능 또는 강조 기능, 그리고 규제 기능, 조절 기능을 합니다. 드물게 언어와 비언어가 불일치하는 부정 기능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모순된 커뮤니케이션을 가리켜서 이중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대인관계와 커뮤니케이션. 대인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은 필수적입니다. 대인관계의 출발과 유지의 커뮤니케이션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대인 만남의 첫 단계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커뮤니케이션이지만 이것이 호감으로 이어질 경우에 관계 진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대인 간 친밀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친밀감의 표현이나 유형은 남녀 차이 혹은 문화적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에게 매우 필요하고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인간에게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유발하는 동기가 있는데 즐거움, 애정, 소속감, 도피, 휴식 같은 것입니다. 많은 경우 대인 관계는 스스로 상대방을 선택해서 관계를 형성, 유지합니다. 이때 신체적 매력, 기대 심리, 유사성, 차이점, 근접성 등은 대인 커뮤니케이션 욕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끌리기 쉬운 가장 큰 이유는 외모입니다. 이 밖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얻을 것을 기대하는 심리라든지 비슷한 환경과 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찾는 것 또는 이와 반대로 상대방과 차이점에서의 매력을 느끼는 것,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경험을 나누려는 것 등이 대인 커뮤니케이션 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편 좋은 대인 관계에는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커뮤니케이션 요소들이 잘 갖춰져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휘와 언어 능력 외에 대화 동기를 찾고 노력하는 것, 감정 표현과 자아 노출을 적절하게 하는 것, 대화 참여와 지속 의도를 드러내는 것, 상대방의 비언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배려와 감사, 또 칭찬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듣기와 커뮤니케이션. 듣기는 매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요소입니다. 듣기가 제외되면 송신자만 있고 수신자가 없는 형태가 되고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한 이해와 공유의 결과로 일어나는 중요한 피드백 또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듣기는 진정한 듣기, 즉 경청을 의미합니다. 경청은 타인이 보낸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대뇌작용이 일어나는 행위를 뜻합니다. 듣기가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어지려면 올바른 청취와 집중이 요구됩니다. 집중은 주의 사건의 인지를 조절하는 선택적 과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관심은 집중력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화제나 또 화자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데에는 항상 특별한 에너지가 필요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분리주의 듣기, 또 듣고 따라하기 같은 방법이 동원돼야 합니다. 개인의 스타일은 듣기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참을성 있고 사려 깊은 사람은 듣는 데 시간을 더 기울이며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듣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개방적인 마음을 지니고 있고 폭넓은 주제에 흥미가 있는 사람 또한 효율적인 듣기가 가능합니다.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듣기는 관계나 직업에 따라서 사람 경청 스타일, 내용 경청 스타일, 그리고 시간 경청 스타일 형태로 나타납니다. 적극적인 듣기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특별한 감각이나 태도, 신념, 감정, 직관 등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념할 것은 자신의 태도, 신념, 감정, 직관 같은 것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심리적 잡음으로 작동하게 돼서 경우에 따라서 듣기를 방해하는 커다란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리적 잡음은 사회적 고정관념을 낳게 합니다. 이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유형마저 항상 비슷하게 그려지는 스테레오타입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설득 커뮤니케이션. 설득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으로부터 얻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본디 정치는 대중을 설득해서 지지를 얻는 행위고 광고는 소비자를 설득해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하는 영업활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대인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될수록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설득은 근본적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지만 일체의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동을 취하도록 강요하지 않고 대신 그러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거나 감정적인 근거 혹은 문화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이기 때문이죠. 이와 혼동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선전입니다. 설득은 핵심적인 커뮤니케이션 요소인 송수신자, 메시지, 채널과 모두 관련을 지닙니다. 즉, 송신자가 설득력을 지녔는지, 메시지는 잘 구성됐는지, 채널이 적절한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편, 설득은 인간의 심리적 태도의 변화를 가하는 것에서 촉발됩니다. 따라서 일관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균형이론, 대칭이론, 그리고 인지 부조화 이론 등을 이해하고 설득에 적용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 현대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중요성은 나날이 크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단순히 인간에게 천부적으로 부여된 말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하며 그로써 사회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커뮤니케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과 분위기를 재빨리 파악하고 민감하게 또 민첩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인관계를 결정짓는 대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모든 사람의 관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성지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성지능은 이런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즉, 자기 스스로 문제를 냉철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아인식,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감정관리, 충동을 억제하면서 목표에 도달하는 동기부여, 또 타인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 등을 지니는 것입니다. 한편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일반적인 의미로만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개인의 생리적 또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능력을 논할 수는 없는 것처럼 사회적, 문화적 여건에 따라서 다른 상황이나 규범, 가치, 신념, 태도 등등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늘 일정한 무엇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개인주의 문화권의 저맥락 커뮤니케이션과 집단주의 문화권의 고맥락 커뮤니케이션의 차이를 인식한다든지 자아 노출의 차이를 인식하는 문제가 그것에 속합니다. 또 권위주의적 문화 풍토에서는 아랫사람과 윗사람 간의 권력거리가 멀고 그로 인한 권위감이 크게 작용하는 탓에 아랫사람이 불안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발휘하려면 이러한 불안감부터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이 밖에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 세대 차이 등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인간의 사회화가 가능했던 것은 커뮤니케이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욕구는 오직 인간 사회에만 있으며 아득한 옛날을 살았던 인류의 조상들은 몸짓, 손짓 등을 의사전달 수단으로 이용해왔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의 탄생에 힘입어 획기적인 발전을 이뤘으며 인류 역사에서 커뮤니케이션 발전과 사회 발전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탄생한 인쇄미디어, 전자미디어, 인터넷미디어 등은 사회 변화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미디어의 개입을 필요로 합니다. 미디어는 메시지를 실어나르는 도구 역할을 합니다. 미디어가 도구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을 담을 수 있는 갖가지 그릇을 연상하면 좋을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똑같은 물을 담는다 치더라도 그릇에 따라서 모양과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최초로 사용한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은 구두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후에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발명으로 인쇄기술의 사용과 함께 인쇄미디어가 출현했고 전신의 등장이 전화, 축음기, 라디오, 텔레비전으로 이어지는 전자미디어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앞선 모든 미디어의 개념을 거부하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인터넷 미디어가 출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존 매스미디어 사이에는 공유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각기 다른 영역에서 발전할 수밖에 없었지만 인터넷은 모든 형태의 메시지를 통합해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송신자 위주가 아닌 수신자의 기호나 취향에 따라서 메시지가 선택되는 전혀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